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될 북한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점검단은 이날 오전 9시 2분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경기도 파주의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출입경에 필요한 수속을 마친 북한 점검단은 차량에 탑승해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오전 10시 50분 KTX 열차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강릉에서는 공연 후보지의 객석 규모와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북한 점검단은 강릉에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서울로 돌아가 공연장을 둘러본 뒤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경의선 육로로 귀환할 계획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즉 부분적 업무 중지에 들어간 지 오늘로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 문제에 대한 싸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어젯밤 2월 8일까지 연방정부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내일 새벽 1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결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합의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출 권한은 지난 18일 밤 자정을 기해 만료됐고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어제 수십만 명이 여성들의 행진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뉴욕의 맨해튼에 12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했다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여성들의 행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진행됐고 많은 시위자들은 구호와 의상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여성들은 임금과 복원에서 동등한 권리를 촉구했고 성추행을 규탄했으며 여성들의 공직 출마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인종 간 평등과 총기 규제, 이민자 보호 등의 다른 현안들도 언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오늘 전날 밤 카불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무장한 공격범 5명 전원이 사망했고 여성 외국인 1명 등 6명의 투숙객이 사망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BOA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공격범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경 은신해 있던 6층에 불을 지르고 자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건물에 남아있는 공격범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보안군이 방마다 살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군 3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고 41명의 외국인 등 161명의 투숙객이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5명의 자신들의 자살 폭탄범들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며 아프간과 미군 보안 당국자들 간의 회의가 공격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시리아 내 쿠르드족 거주지에 진입했다고 터키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오늘 터키 전투기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프린의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공습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터키군이 아프린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대변인은 터키군이 오늘 아프린 진입을 시도했지만 후퇴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어제 공습을 통해 아프린시를 포함해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린시에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요르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중동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요르단에서 오늘 부인과 함께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 라니아 왕비와 점심 식사를 한 뒤 이스라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어제 첫 방문국인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테러와의 싸움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형주입니다.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은 삼지연 관연 악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20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남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와 함께 공동 입장하기로 했다.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11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의 발표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남북은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으로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지난 17일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천혜성 차관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일단은 공동 입장 그리고 단일팀 구성 이 두 가지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군요.
예,
굉장히 오랜만인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이 공동 입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남북한이 9차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공동 입장이 있었던 게 2007년이었으니까 예. 11년 전이 되죠. 그래서 2007년 당시에 중국 장춘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팀을 한 것은 사실 세계 수준에서 올림픽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예.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하고 청소년 축구 대회가 1991년에 열렸었는데
예.
이 두 경기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그 공동 입장이 남북한의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남북한은 올림픽의 경우에는 2000년에 그 시드니 하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에는 아테네 하계 올림픽
예.
그리고 또 2006년에는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이렇게 올림픽 수준에서는 세 차례 이미 공동 입장의 경험이 있었고요.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가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미 9차례 공동 입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10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 공동 입장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요. 또 애국가나 인공기 북한 국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리랑을 틉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남북한이 지금까지 그 경험을 보면 같은 단복을 입고 손을 잡고 한반도기를 양쪽에서 들고
예.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동 입장을 해왔습니다.
예. 17일에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이 실무회담은 이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이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을 텐데 이 공동보도문에 또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한국의 그 천혜성 통일부 차관하고요. 그 북한의 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그 판문점에서 그 차관급 회담을 갖고요. 11개에 걸친 그 공동부동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상당히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한 10번 정도 뭐 세부적인 접촉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창 올림픽에 그 남북한이 공동 입장한다. 또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남북 단일 팀을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올림픽 이전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남북한이 그 금강산에서 그 남북 합동 문화 행사를 갖기로 하고요.
예.
또 북한의 그 마식령 스키장에 있는 그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으로 스키 훈련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그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예.
또 북한이 그 남측에 보낼 그 방문단 규모가 이제 대개 윤곽을 좀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그 선수단 외에도 230명 규모의 그 응원단을 보내서 남북한이 함께 그 응원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또 북한이 태권도 시범단을 30명을 그 보내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표단, 기자단, 응원단, 예술단을 포함해서 150명 규모를 파견하기로 했고요.
예.
또 현지 상황,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오면은 숙소라든가 무슨 공연장이라든가 그 경로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기로 했고요. 또 통과 경로, 어떤 판문점이 있느냐, 뭐 경의선 6년이냐 이런 통과 경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응원단의 경우는 경의선 6로를 이용하고요. 또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기도 했고요. 나머지 또 이와 관련돼서 뭐 논의될 게 많은데요.
네.
그것은 그 추후에 판문점을 통해서 그 문서 교환을 해서 그 합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베일에 가졌던 북한의 그 대체적인 방한단, 방문단의 그 규모, 성격 이것이 이제 대개 좀 확정이 됐고요.
예.
가장 한 가지만 눈에 띄는 것을 골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선수단에 비해서 그 방문단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네.
선수단이 아마 여자 하키 또 다른 팀을 포함해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응원단 예술단을 합치면 500명이 좀 그 넘을 것 같은 상당히 선수단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큰
예.
일종의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5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도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이렇게 응원단을 비롯해서 대표단을 보낸 바가 있는데 그런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이번 규모는 상당히 좀 큰 겁니까?
전체 수적으로는 과거에도 500명, 600명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때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이었고요. 또 한 차례는 대구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경기였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차례 북한이 응원단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 게임에는 사실 북한이 선수단 참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최 기자가 동계올림픽에 북한 측 선수가 10명에서 2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네.
물론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 감안하면 나머지 말하자면 대표단의 숫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거는 분명합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대로 이번 계기에 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밝힌 사안이 아닙니까?
예.
이걸 통해서 본인의 말하자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하든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미북 간의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것이든 어쨌든 이번에 크게 한번 북한으로서는 그 상황을 좀 바꿔보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합의된 게 평창올림픽 개막 전에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문화 행사를 하고요. 또 역시 이제 북측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상당히 그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응원단이라든가 뭐 태권도 시범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창 올림픽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관이 된 그런 방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한이 그 금강산에서 문화 행사를 열고 또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 스키 선수들이 합동으로 그 훈련을 한다 이것은 평창올림픽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그 해상되는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요.
예.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 방안은 한국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날 그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그 공동훈련을 한국 정부가 제안을 했고 이를 그 북한이 받아들여서 이걸 했다 그러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그 마식령 스키장은 그 지난 2013년에 북한이 건설한 스키장으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자신의 그 치적으로 내세우는 시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그 한국으로서는 평창 올림픽을 단순히 그냥 스포츠 행사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남북 관계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그 활로를 열어가자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자 이런 것을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전문가들도 이것을 남측이 제의하고 북한이 받아들인 것은 이것을 아마 그 국제사회 그 마식령 스키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또 북한도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기회를 그 한국이 부여하고 또 북한이 수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당초에 거론됐던 북측의 참관단
참관단은 이번에 북한이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참관단은 사실 처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린 첫날에 북한 측이 참관단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예. 여기에 따라서 남북한이 합의가 된 사안이었는데 정작 북한은 공식 매체의 보도에서 참관단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참관단은 보내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 측에 통보를 했고요. 예. 그 분명한 이유는 사실 남쪽, 북쪽 어느 쪽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겠는데 대체로 이제 참관단을 빼더라도 사실 지금 규모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관단이라는 게 응원단하고도 관계없이 그야말로 구경을 하러 오는 그런 인원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북한 측이 그 전체적인 숫자를 감안해서 좀 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여러 대표단이라든가 예술단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남한으로 오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해서 보내고요. 태권도 시범단의 경우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보낸다는데 특히 이제 경의선 육로 같은 경우는 뭐 개성공단 폐쇄된 이후로 전혀 왕래가 없었던 통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뭐 저 작대면 작지만 그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대개 뭐 저 보내게 되면 어차피 북한에서 평양에서 출발할 테니까요.
예.
그 한 가지 경로로 오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뭐 판문점이든 뭐 개성이든 이렇게 오는 것이 편한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그 선수단 그 응원단 파견을 발표하면서 경로를 다 각기 따리고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올림픽 위원회 그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이런 그 북측 방문단은 그 서해선 육로를 이용해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 그 삼지연 관현악단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은 또 판문점을 통해서 오기로 했고요.
예.
또 나머지 그 태권도 쪽은 그 서쪽 원산에서 그 고성 속초를 통해서 강릉으로 오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경로를 다르게 했는지는 뭐 아직 뭐 분명치 않은데요.
예.
한 가지 뭐 짐작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나 그 대남지회라면서 남북한의 그 대통로를 열겠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마 통해서 지난 그 보수 정권에 막혔던 남북 간의 통로를 다 한번 열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한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국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큰 논란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북한도 IOC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참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하고 한반도 길을 앞세워서 그리고 또 이제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 단일팀이 그 논란이 큰데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북한 측과 단일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일부 출전 기회를 좀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에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찬반 양쪽 팽팽한데 오히려 반대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
한반도 길을 앞세운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그 말하자면 과거의 전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야당 측의 그런 주장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9차례 공동 입장이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 말하자면 단일팀과는 좀 달리 그다지 큰 논란을 빚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도 조금 뭐랄까요? 좀 당황한 부분들이 지금 잠깐 언급하신 단일팀 구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한국 정부에서 지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역시 그 과거에도 뭐 아홉 차례나 그 공동 입장한 적이 있고요. 또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공동 입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때 큰 그 환영 국제사회 물론이고 뭐 한국 북한에서 다 환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역시 그 배후에는 역시 그 북한의 계속되는 그 핵과 미사일 이런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것을 보는 그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이런 그 상황인데요. 한 가지 뭐 저 참고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남북한이 그 올림픽에 공동 입장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한국의 그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예.
한국의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리얼미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한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폐회식에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예.
남북한이 그 태극기 인공기를 각자 국기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이 49.4%.
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한반도기를 들고 하는데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것이 그 40.5%. 그리고 기타 또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런 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이런 제 기억으로는 다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기 같은 경우는 각각 들거나 한반도기가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여론이 과거보다는 좀 식지 않았느냐
예.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와 관련돼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예술단 파견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을 북한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남측의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은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당초 뭐 북한의 유명한 모란봉 악단, 뭐 북한의 이른바 걸그룹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오는 예술단은 삼지연 관현악단입니다. 이건 어떤 악단입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은 예.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 악단하고 삼지연은 관현악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예술단이 공연하는 것도 우리 가곡이라든지 민요를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그룹이라고 하면은 조금 모양이 모양이 좀 맞지
예.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한국으로 오기로 한 그 공연하는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
삼지연 악단이라는 것은 있는데요.
네.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 측에 이제 그 방문하게 되는 북한 예술단은 현송월 단장이 그 이제 인솔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북한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가수입니다.
네.
그래서 히트곡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현송월 단장은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
또 북한 내에서 노동당에 말하자면 후보위원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상도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이 북한 측 대표단 전체에서 굉장히 발언권이 셀 것으로
예.
예술단 단장 자격으로 방문을 하지만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는 한국의 뭐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만 북한이 호응하고 나온 건 상당히 뭐랄까요? 전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 당국 간의 회담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그런 만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국제사회의 관심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반도 그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한의 그 평창올림픽 참가가 상당히 그 일사천리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말에 여러 번 그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해라 이런 그 제안 뭐 이런 걸 했고요. 1월 1일 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용의를 밝히고 그 뒤로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뭐 아주 굉장히 속성으로 일사천리로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이제 그 열리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를 보는 그 국제사회 또 서울의 여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예.
아 그것은 아, 북한의 뭐 참가 자체를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가를 미국의 군사적 옵션, 대북 압박, 제재 이런 것을 희석시키고 초점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니냐. 또 선수단에 비해서 거의 뭐 지금 그 수백 명이나 그 다른 예술단 응원단을 파견하는 걸로 봐서 북한이 그 평창올림픽을 일종의 자신들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깔려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은 또 여전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보할 그 의사를 보이지도 않고 최근에 그 회담 열렸을 때에 천혜성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를 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평창올림픽이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겠냐 이런 건데요. 문제는 북한이 이제 결심하게 달렸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북 간의 대화, 대화의 채널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입장을 보일 때 평창올림픽이 그야말로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쪽에 이제 평화가 올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것을 일시적인 어떤 하나의 그 제재, 대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의도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남북한의 진행 상황 짚어봤고요. 또 이것을 보는 한국 내 또 국제사회 여론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16일이었죠.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ake significant advances in both its nuclear weapons, the lethality of those weapons.
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상당한 진전을 계속한다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20개국 외교장관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모여서 북한 핵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회의가 어떻게 해서 처음 준비가 된 건가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의가 그 확정된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 국면 전환을 그야말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예.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긴장 국면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를 했고요.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21개 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예.
한국전쟁에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해서 싸웠던 16개 나라가 참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예.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본 등등 해서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라니까 대체로 이제 6.25 참전 동맹국들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참가하는 건데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좀 더 확산하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관련해서 뭔가 좀 더 강화하고 또 구멍을 메꿀 그런 측면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면은 사실 6.25에는 말하자면 미국과 대척점에서 참전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6.25 전쟁 참전 동맹국들을 불러 모은 것이 과거에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의 발상이고 또 이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한 것이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문제의 위험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급적 더 넓힌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 21개국 참가국 가운데 외교장관들이 다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외교장관은 9개 나라가 참가를 했죠.
예,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처음 이 회의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와 지금 회의가 열렸던 이번 주 상당히 한반도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북한이 11월 말까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회의가 이제 기획이 됐고 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는 한참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어떤 교류, 대화가 시작된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요번 그 캐나다 밴쿠버 그 국제 회의에서도 북한의 그 평창 올림픽 참가 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예.
여기서 그 각국 외교장관들은 그 북한의 평창 그 올림픽 참가 관련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 참가한 것은 뭐 환영하지만
예.
그 의도는 그 어디까지나 그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또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공산이 크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또 그 각국 간의 그 대북 제재라는 어떤 그 틈, 그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그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고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이 그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평창 관련해서는 남북 대화에서 지난 몇 년간 얼어붙은 그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첫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그 한반도 긴장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핵 미사일 문제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각 나라마다 뭐 강론에 들어가서는 조금씩 온도차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 회의의 공동 성명이랄까요 이런 게 나오기는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 성명이 있었고요.
예.
그 부분은 역시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 나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내용이었고요.
예.
아울러서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를 위주로 해서 이런 협력의 분위기를 지지를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핵 문제 해결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관계국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맥락들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도 좀 미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진행 중이면서 또 국제사회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대북 압박 이 공조를 또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양측 부분에 대해서 참가한 각국의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 특히 대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캐나다와 함께 이번 회의를 주관했던 미국은 해상차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차단은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그 해부터 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요. 해상차단은 말 그대로 그 현재 그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 북한의 금수물자 무기라든가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물자를 제공하는 그 각국의 그 불법 그 선박에 대해서 밀수를 막고 이런 선박들을 해상에서 그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차단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그 틸러슨 장관이 그 해상 차단에 그 협력을 하고 또 각국이 그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북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북한과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남북이 대화를 추진했을 때 대화는 좋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는 더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정은과 마주앉을 것이다 이런 뭐랄까요? 뉘앙스를 계속 풍겼는데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북한과 관련해서 그 언급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은 이전하고 상당히 톤이 다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유화적인데요. 아,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부분 외에도 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을 것이다.
예.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통화를 마치 이미 한 듯한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죠. 아, 전체적으로는 아, 남북 대화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미국도 남북 대화가 아, 미북 간의 대화로 이어져서 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대북관계 발언에서 특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그동안은 굉장히 화제였는데
예.
1월 2일 여기 트위터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단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친 거였죠. 미국의 핵단추, 내가 가지고 있는 핵단추는 더 크고 강력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 말고는
예.
그 이후에는 상당히 대화를 강조하고 또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북한과 해보지 않았던 대화를 한번 시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길이 남은 게 없다.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존 켈리 그 백악관 비서실장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장 신뢰하는 그 참모인데요. 아, 켈리 실장이 그 17일 그 미국의 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이 없다. 이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아,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대화, 협상 이런 쪽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켈리 실장 역시 이제는 전쟁 옵션 대신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달리 남은 길이 없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충분히 그런 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서 지금까지 핵심적이었던 것은 제재와 압박 최대한의
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존 켈리 비서실장은 이제 남은 수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김정은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도 들으셨지만 지금 그 제재와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라든지 그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 분명치 않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목적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대북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실제로 그럼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확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강경한 여러 가지 압박의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것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또 미지수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켈리 비서실장은 이제 김정은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예. 북한이 남북 대화 테이블에는 나왔습니다만 비핵화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나올지 이 부분은 상당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인과 미국 간에 아직까지도 그 비핵화의 공식적인 그 대화가 저 없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아시겠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대화 채널이 두세 개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 이어서는 첫 번째 대화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북한 간에 아직 공식적인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 또 가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역시 그 북한이 그야말로 핵국가 대 핵국가의 군축 협상을 할 용인 있지만 비핵화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을 아마 반영을 해서 역시 그 서로들 그 교통은 저 소통은 되고 있지만 비핵화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아마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들이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예.
이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 분석도 하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매우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완료를 실질적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자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미국으로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 이전에 협상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옵션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한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또 틸러슨 장관 또 짐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이번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제 다양한 북한 관련 발언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죠. 이제 직접 맞닥뜨려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부에서는 북한이 빠르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에 날릴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돼서 남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짚어봤고요. 또 캐나다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등 20개국 외교장관인 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증진에서 태어났고 27살에 한국에 와서 지금 7년째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이은길입니다.
서울에서 보험회사 일을 하고 있는 이은길 씨는 지난 2007년 2월 한국에 정착한 청진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진짜 청진에서 평영을 느껴봤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그때 내가 왜 그런 느낌이야. 근데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거든요. 인천공항이구나, 서울이구나 이런 느낌.
한국의 첫 발을 디딘 느낌이 마치 청진에서 평양에 도착한 기분이었다는데요.
또 안도감 제가 생각하기엔 그 마음의 안정,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이 안도감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이런 부담감 없이 그냥 편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은길 씨는 하나원 정착 교육을 받던 중에 먼저 퇴소를 해야 하는 문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좀 마구잡이였어요. 그냥 한 7, 8년 전이니까 친구들이 좀 술을 좀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담장으로 이렇게 술을 넘겨오면 또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한쪽은 망보고 이래가지고 술 받아가지고 그냥
먼저 사회에 나간 탈북자들이 몰래 들여준 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마시다가 하나원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군포시 집 나오니까 군포시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군포시 그 집 동네 가 있었고 그동안 저는 길 다 알았고 뭐 모르는 건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막히는 게 없었죠.
잠은 아는 탈북자들의 신세를 적고 지도를 보면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한국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모험. 아, 좀 모르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길을 하나 굳이 뭐 그냥 걸어다녀도 지도 보고 걸어다니는 하나하나 주소를 알아가는 길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공사장으로 돈을 벌러 나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가다 나가서 하루 일당 또 54,000원인가 봐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하니까 54,000원.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행복을 꿈꾸는 보험 설계사 이웅길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 일이 뭐 참난 세상에 노가다일 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 하면 노가다해서 난 죽을 일인가 보다. 노가다라는 게 뭐 일본 말로 알고 있거든요.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아무 뭐 가니까 그냥 슬슬 그냥 눈치 보면서 하면 그냥 하루 5만 원짜리 오후 4시까지만 슬슬 하면 참 쉽더라고 일이. 편안하고 평생 노가다만 할 뻔했어요. 그러다 하니까 노가다 좋아서. 근데 또 좀 이미지 쪽으로는 젊은 사람이 가서 하기는 조금 예 그렇죠. 아 내가 배울 게 많은데 한국에 와서 내가 또 굳이 노가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일당 $50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막노동 일만 하기에는 한국까지 찾아온 힘든 시간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 하셨어요?
배달.
무슨 배달?
가구 배달인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운전을 했으니까 운전면허증 바로 취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뭐 트럭을 했는데 트럭을 하려고 하니까 트럭은 아직 그 연한이 있어야 되고 그냥 보조. 예, 저기 포천에서 이게 가구 공장, 가구 학교 가구 학교 사물함들 날라다 주는 보조를 했는데. 어우, 빡세더라고. 이렇게 사물을,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러면 그냥 3층, 4층까지 등짐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로 시작한 일은 몸이 고달팠습니다. 북한에서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보다 몸이 더 자본주의 땅에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항상 등짐 한 100kg 정도는 메고 다녔으니까 뭐 그래야 뭐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몸이 자본주의화가 좀 대단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하면서 그 한 달에 한 21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또 그거 하다가 그걸 한 3개월 하고 근데 올해는 못했어요. 왜냐면 뭐 일이 힘들다 하기보다 좀 더 쉬운 일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 이왕이면 좀 더 재미있는 일.
돈도 돈이지만 힘들지 않고 이왕이면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씩 만나게 되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귀했던 오토바이를 마음껏 탈 수 있는 배달 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오토바이를 북한에 있을 때부터 많이 탔었어요. 군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게 오토바이가 되게 배달하고 있는 게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직업에 뭐 귀천이 어디 있냐. 돈에 귀천이 있습니까? 쓰는데 귀천이 없는데 왜 꼭 버는 데만 귀천이 있어야 되냐. 배달도 괜찮더라고요. 폼 잡고 멋있게 타면. 그래가지고 배달하는 데 들어갔죠.
이웅길 씨는 여기도 저기도 적응이 참 빨랐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나눠본 뒤 족발집에 배달원이 됐는데 업체 사장님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 그냥 첫날 들어가서 족발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하루 일을 시켜보더니 기존에 하던 한국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한국 애들 바로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사준다. 좀 다 잘한다고. 근데 제가 거의 저는 내비 이런 게 없이 그냥 지도만 한번 쭉 훑어보고 어디에 가는 그러니까 그날 배달할 게 한 10집이다 하면 그 10집 다 기억해가지고 어느 집부터 하면 빠르겠다 해가지고 쭉 기도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려.
북한 군대에서 배운 지도 익히는 법을 한국에서 족발 배달에 써먹게 될 줄은 몰랐던 일입니다. 일도 익숙해지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은 바쁘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족발 배달하며 받는 돈은 한 달에 $1,700 정도. 고향에서 함께 오지 못한 약혼녀를 데려오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이은길 씨는 돈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안 돼. 나도 내가 바빠. 와이프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하고 좀 더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다른 사장이 그쪽도 배달 다니는데 사장이 자기네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옮겨 왜 일단은 뭐 내가 평생 모시고 살 그런 사장님도 아닌데 바로 그 사장 한 데로 옮겨갔죠. 거기는 또 21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주고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와이프를 데리고 온 거죠.
실제로 살아본 한국은 중국에서 본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속 세상과 다르기도 했고 같기도 했습니다.
뭐 배달도 하고
다 해봤죠?
노가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도 벌었지만 예. 진짜 한국 사회를 보고 예.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봤을 때 한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뭐 그냥 뭐 물론 옛날의 생각은 그냥 드라마나 영화였으니까 드라마나 영화 크게 별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확 틀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내가 또 겪고 내가 일하고 내가 월급 받고 하다 보니까 똑같네 뭐 그냥 내가 TV나 드라마나 보던 예.
화려해 보였던 텔레비전 속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너무나 달라서 이 속은 것 같은 기분이라는 수많은 탈북자들과 달리 이은길 씨는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막 이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예, 내 생활은 틀리다. 그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드라마에 적응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불평, 불만이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탈북자들이 어떤 곳에서 살다가 왔는지 붙잡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괜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보면 북한 가봐서 살아보지 한번 죽을 것 같을걸.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도 되게 빡세게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이. 뭐 한국 그만하면 괜찮더라고요. 뭐 나는 굳이 불평불만 글쎄 그런 것도 불만도 있어야지 뭐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에 사는데 불만은 없었어요. 내 자신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부천은 직원들하고 경찰들밖에 못 봤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 되게 건방지다. 아, 뭐 잘 사는 나라면 잘 사는 나라지. 같은 민족인데 뭘 저렇게까지는 하냐?
고압적이다.
예, 되게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다. 되게 이렇게 탁 뭐라고 하지? 틀을 차린다. 예, 그 말은 틀 차린다. 뭐 어깨에 힘 주고 틀 차린다. 아이, 배신. 이렇게 생각하면 왔었고 또 하나 나와서도 거의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훈계하는 듯한 느낌. 그런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봤었는데.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을 하다 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온 선배들이라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되게 뭐 한국이 이렇게 빡세니까 힘들단 말이야.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한쪽으로 좋게 들었고 또 한쪽으로 나쁜 거 다 내보내고 정작 부딪혀본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역동적으로 잘 열심히 살고 뛰고 빠르고 그냥 또 놀 때는 또 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고 참 대단한 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러다 이은길 씨는 지금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던 한 탈북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여러 가지 막 직업 전문학교 와가지고 직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회사 들어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제 담당 설계사죠? 해태민이었어요 그분도. 나중에 지점장까지 하시고 뭐 해외까지 갔다 오시고 뭐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계약을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곳에 돈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축을 하듯이 돈을 모아두면 언젠가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재차 설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나는 보험 게 필요 없다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하다 생각하면 건강한 거고 아프다 생각하면 아픈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꼭 필요한 건 보험이다. 근데 그때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필요한 게 없다고. 근데 그분이 아유 유도를 잘했죠.
보증금 2,000달러 정도의 임대 아파트가 전 재산이었는데 5년만 적립해두면 그만큼의 현금을 갖게 될 거라는 말에 이윤길 씨는 무리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돈이니까 빨리 받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가입할게요. 그래가지고 가입하고 어차피 돈 받은 다음에 해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 안에 소개시켜주면 한 사람 소개시키면 10만 원씩 주겠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소개를 해주면 대가로 1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거라? 노가다 하는 것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한 5분, 6분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고 또 대인관계가 좀 활발한 편이니까 알던 누님들 다 모시고 갔죠. 가서 그 자리에서 한 6명 가입시키니까 60만 원 주는 겁니다 저한테. 괜찮다 이거. 이걸 해야지. 한 몇 분 소개시켜주는데 교활한 사람이 몇 명 그렇게 소개 다 받아내고 제 풀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공짜 돈인 것 같았는데 보험 계약이 성사되면 실적만큼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얘기를 하던가. 그래 처음에 같았으면 제가 거부하겠는데 돈을 받아봤으니까 근데 뭐 이걸 받겠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다. 솔직히 내가 10만 원씩 받았다면 그거에 한 6-7배는 되는데 내가 나왔고 너가 이만큼 받은 거다. 아유 걔놈 욕할 뻔한 하겠다고. 일단은 돈에 일단은 참 행복했죠.
탈북 브로커였던 이윤길 씨가 한국에 와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됐습니다.
응? 아빠 잃고 응? 엄마는 일 나가고 애가 혼자 그네 타고 보니까 뭉클하는 겁니다. 금방 내가 또 와이프 데려오고 애를 지금 그 와이프의 애를 데리고 오려가는 차림이니까 되게 이 가족 사랑 이게 뭉클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열정 성공하면 다 이렇게 파타야 태국 뭐 어디 발리 세이브 막 가는 거 보고 다 시상 받고 막 돈이 막 억자리가 쫙 보이고 하니까 욕심이 또 생기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교육받고 입사하는 한 거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고 성공하면 가족의 행복도 따라온다는 말이 꼭 이윤길 씨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거의 안 입고 우리 아빠는 많이 입었죠. 의사였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왠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네. 근데 차츰 또 그렇게 적응이 돼가니까 정장 이제 내가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남도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이윤길 씨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